제2편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기 공부 시작했고 이제 첫 번째 시간 지나고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기나긴 이스라엘 역사를 뭐 한 8, 90분 만에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한번 간추려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부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창조 이후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첫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인류의 초기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초기 역사가 있었고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공부한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초기 역사를 통해서 아주 극소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는 무리들이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에 관한 지식,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는 역할, 그것을 보존하고 확대시키고 전파하는 역할도 물론 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 전체에 대하여 이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또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의미는 거의 없어집니다. 요즘 뭐 이스라엘이 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육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났습니다.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교회 역사, 영적 이스라엘, 교회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 교회 역사가 상당히 이제 길고 또 중요합니다. 다음 화요일에는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 세계에 어떻게 전파되고,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공격하고, 진리가 감춰지지 않고 꺼질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어져 내려가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 공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를 보면은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 창조로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 재림 이전의 시대를 성경은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말세. 왜냐하면 세상이 거의 끝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 이전의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하면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건과 징조들이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현저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말세가 아니고 1800년을 전후로 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심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누가 전할 것인지, 그래서 이 심판과 함께 이 남은 자손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거 상당히 역사적으로 복잡한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이 내용들을 아주 압축하고 요약해서 이것을 이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언제나 세상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잠시 박해가 멎은, 공식적인 박해가 멎은 무박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식적으로 어떤 외부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신앙한다고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역사는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말기 시대, 지구 역사의 이제 말기 시대 역사 공부를 마지막 날또한 시간에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5회에 걸친 공부 중에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첫 16페이지를 펴시고, 이 도표는 16페이지에 보면 13번이 나오죠. 네모 칸에 13번. 13번이 이 도표의 13번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의 번호하고 나눠드린 교재의 설명하는 그 제목 번호하고 일치합니다. 같이 읽어 나가시면 해설이 되겠죠. 바벨탑 사건,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공부한 것이죠.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착수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내려보내실 통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당대에 가장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셨고, 그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 핑계, 질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주변 가나안이라고 거기 표시된 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 아랫부분은 이제 좀 더 깊이 연장하면, 길게 연장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역이죠. 우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살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이사와서 살던 중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하란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내려왔다가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서 살았던 때가 있었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성경절, 여러 성경절에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8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겁니다. 답답하겠죠? 나이는 지금 자꾸 들어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이 들던 중에 그 아내 사례가, 처음에는 사라가 아니고 사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 사이에서 자식을 하나 낳도록 했습니다. 그 자식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은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아들이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요즘 사회 배경으로 보면 부도덕한 일입니다. 종행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 부도덕한 일인데, 그 당시 사회 배경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종족을 유지시키고 번성하는 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아내를 이제 어느 집에서 딸을 시집 보낼 때에 그 몸종을 하나 딸려 보냅니다. 왜냐하면 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몸종을 통해서라도 그 혈통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고, 본부인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으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보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풍습대로 사라가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약속된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그 아내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나이가 이렇게 많아 늙었는데. 드디어 이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자연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 때에 아이가 나왔으면 이 아이가 그 약속된 아들인지 우연히 낳게 된 아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상태에서 아들을 주셨으니, 확실하게 누가 주신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의심할 여지 없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1차 믿음 시험에 아브라함은 실패한 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일을 이루어 놓은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마엘, 여종 하갈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약속된 아들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아랍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오늘 세계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불행이 어쩌면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극심한 시험을 하나 또 주십니다. 윗부분에 보면 아브라함 재시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아, 이 시험은 먼저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 아이가 죽으면 후손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내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아들 못 죽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믿음에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그 확고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한번 실패한 후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에 아브라함은 아무 의심 없이 독자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를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 찰나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하신 이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실제로 독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릴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도록 시켰을까요? 그가 안 해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왜 시켰을까요? 이건 후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볼 때, 생각할 때 시험에 실패한 사람으로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시험을 치렀고 또 하나는 우리도 종종 믿음에 실패를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뜻에서 이 시험이 이르러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무사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쌍둥이 이름이 누구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인데 누가 조금 먼저 나왔습니까? 에서가 조금 먼저 나와서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만 에서가 나중에 여러분 뭐 이야기를 아시죠? 자기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얼마 주고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 당시에는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법에 의하면 장자권은 다른 형제에게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팔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너무 싸게 팔아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 야곱에게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 혈통이 이제 야곱으로 이어졌죠. 야곱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상세하게 하다 보면 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며칠 낳았습니까? 12를 낳았습니다. 그 12를 낳게 된 경위는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하면서 그 외삼촌의 딸, 그 당시는 뭐 종족, 동족 결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과 결혼을 잘 안 했습니다. 딸 둘을 아내로 얻게 되었고 딸 둘에게 몸종 하나씩 딸려왔으니까 아내가 몇입니까? 넷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누구를 사랑합니까? 작은 딸 라헬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고 큰 딸 레아에게 루벤 첫째 아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이가 안 생기고 그래서 자기 몸종을 주었죠. 그래서 다섯 번째 아들이 빌하, 라헬의 여종에서 나옵니다. 단,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는 납달리. 그랬더니 레아가 또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주어서 일곱 번째 아들이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나옵니다. 갓,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레아가 다시 아들 둘을 더 낳습니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열 아들이 열이 됐어요. 이 지금 아들 낳기 시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요셉. 그리고 마지막 아들 베냐민. 이렇게 해서 열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사랑이 누구에게 쏠리게 되겠습니까? 요셉에게 쏠리게 되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열두 아들을 갖게 되었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얍복강가에서 이제 밤에 뭐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늘에서 온 사자 천사라고도 합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날 저녁에 야곱이 기도하다가 딱 뭐 이 천사 혹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로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해서 그때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니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거 다 하나씩 잘 알아두셔야 성경 읽을 때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이야기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하도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요셉을 어디로 팔아넘깁니까? 애굽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그래서 나중에 출세를 했습니다. 출세. 근데 사실 여러분 출세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출세. 출세할 때 출자가 무슨 출자입니까? 나갈 출자입니다. 날 출자. 나간다는 뜻이죠. 세는 세상. 세상. 이게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뜻도 있어요. 출세,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진정한 출세입니다. 그 여러분은 지금 출세하셨습니다. 출세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되고 살면 대단한 출세입니다. 여러분의 출세를 축하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요셉이 이제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저쪽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은 지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됐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식구들이 있는데 가나안 전경에 그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 형제들이 쌀 사러 왔다가 동생을 만나게 되고 참 그 이야기 이제 스토리가 재미있습니다. 만나게 되고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식구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애굽으로 다 들어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18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에서 요셉에게 시작.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들 손자 다 합쳐가지고 몇 명이 출발했습니까? 애굽에서? 7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죠. 아들이 총리니까.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해 가니까 이제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하고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극심하게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고통 중에 처하게 될지라도 여전히 번성을 잘하는데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제도나 힘도 이스라엘의 번영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가 한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나오는 대로 죽여버리자. 여자는 그냥 노예로 쓰고,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이 교재 보는 방법을 좀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검정색 바탕에 들어있는 번호가 있고 흰색 바탕에 들어있는 번호가 있죠. 이 검정색 바탕에 들어있는 번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 바탕의 번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서 볼 때는 도표 동그라미 윗부분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랫부분은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와 이 설명서를 같이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 성경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쉽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된 것이니까 아마 요번 다섯 번만 잘 참석하시면은 성경 한 석사 정도 될 겁니다. 석사.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방대한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버리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남자 아이를 낳는 대로 죽이면 누구만 남아요? 여자만 남죠? 그럼 여자만 남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멸종합니다. 그럼 누가 태어날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가 내렸지만 사탄의 음모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내려오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기의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스라엘을 멸종시켜서 그 혈통, 통로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이 선악 간의 싸움의 그 내용은 굉장히 치열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갔다가 이제 남자아이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키우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게 바깥에 노출되면 이제 부모까지 다 해를 받으니까 이 부모가 그 아이를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방수하기 위해서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버리긴 버렸는데 상자에 넣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누이가 쫓아나가서 상자가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망을 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거기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났다면 흘러서 어디론가 가서 죽었을 것인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공주가 지은 이름이에요. 건져냈다. 기회를 놓칠 새는 누가 뛰어갔습니까? 누이가 뛰어가가지고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보니까 히브리아예요. 그래서 히브리 어머니한테서 자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은 공주가 이제 주인이 되었고 그 아이의 주인은 공주고 교육은 친어머니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어머니가 아이를 철저하게 교육을 해가지고 완전한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다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세 살까지 거의 교육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세 살까지 느껴진 집안의 분위기, 집에서 들려온 이야기들, 부모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인격이 그 세 살 이하에 거의 다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만큼 이 태어나기 전부터 한 세 살까지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대로 그 꼴을 만들 수 있는 나이에 그 유대인의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모세는 나중에 장성한 후에도 완전히 유대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도. 유대인들은 지금 세상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기 때문에 누가 순수한 유대인이냐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아주 그 혈통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순수한 유대인이면 거기서 난 아이는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인으로 간주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버지가 순수 유대 혈통이라도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하고는 정반대죠. 왜냐하면 유대인을 고유한 유대인답게 만드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밑에서 자란 아이는 유대인이 되고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교육을 못 시키면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입니다.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이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물론 이제 젖 떨어지자마자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각종 학문과 무술과 여러 가지 기능들,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왕으로서 갖춰야 될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뭐 조그만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고 핍박당한 것을 보다가 부디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뭐 쳐 죽인 건 워낙 무술을 많이 배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족끼리 또 싸우길래 가가지고 그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고 말해요. 동족끼리 말리는데 아 이거 못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간섭하느냐 말이야. 너 그전에 애굽 사람 죽인 거 우리 다 안다. 이 소문이 이제 나가지고 바로에게 그게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이제 이 모세를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은 지금 그 시내반도 안에 미디안 광야가 있는데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하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80세가 되었고 옛날에 40살 때 그 자신만만했던 자신감은 다 없어지고 이제 80세쯤 되니까 뭐 아이고 이제 뭐 다 됐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40살에 그 혈기왕성할 때에 뭐 어디 갈 것도 없이 거기서 바로 바로에게 대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끌고 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나가면 온갖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다 들어오는데, 그 혈기왕성할 때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갔으면 원망하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다 죽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너희들 끌고 가는데 이 무슨 짓들이냐 말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랬을 텐데,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자기가 다 죽고 정말 인간으로서 자신감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지금 나를 도와서 내 백성을 좀 끌어서 내와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애굽 말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힘이 펄펄 넘칠 때에, 능력 있다고 생각할 때 일을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자기가 영광을 다 잡아먹습니다. 이야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과연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모세는 얼마나 광야에서 그 양들하고 싸우면서 인내를 배웠던지, 광야에서 여러분 양들이 머리가 굉장히 나쁩니다. 웬만한 그 가축들은 집 나가면 들어올 줄 아는데, 양은 조금만 방향이 틀어지고 목자가 없으면은 제 길을 못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양이 또 한번 고집부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뻗튕기고 안 가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요. 양을 키우면서 모세는 무한한 인내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운 인내심을 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온갖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있어도 다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데리고 40년을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모세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사형도 하고 뭐 핑계도 대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본인 이제 말이 서투니까 그 말에 능한 아론, 그 형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와 선뜻 보내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지금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과 못 보내겠다고 하는 이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제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열 재앙에 대하여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 열 재앙은 사실 애굽의 신들을 망신 주는 것입니다. 그 열 재앙이 모두가 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 신이 많죠, 잡신들이. 이 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도 신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좀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지 말고. 막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면 그것이 또 신이 돼요. 그 다음에 이로운 것도 신이 됩니다. 뭐 태양이나 뭐 이렇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뭐 이런 모든 자연, 뭐 공기 이런 것들이 또 다 신이에요. 이로도 신, 해롭게 해도 신이니까 온갖 신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애굽에도 신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주요한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이 지금 열지양을 통해서 아주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신입니까? 하나님만이 신임을 애굽 사람들이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열지양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첫째 지향은 물이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그 물은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일강 신 닐루스와 하피 신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렇게 착 하니까 피가 되니까 됐는데 돌이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신이 누구보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말 몇 마디보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세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었지만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이제 떼로 몰려와서 길바닥에 집안에 바로의 왕궁에까지 개구리가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도 신이었습니다. 재생산,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재생산의 여신인 헥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을 묘사할 때 개구리 모양으로 묘사합니다. 개구리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 집안에도 들어오고 복에도 들어오고. 근데 못 죽입니다. 개구리가 들어와도. 왕궁에 개구리가 들어왔는데도 못 죽여요. 왜 못 죽입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열 지향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신들이 그냥 뭐 피해를 봐도 아무 맥도 못 추고 함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된 뒤에 이제 마지막 재앙 생명의 신 푸타흐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생명의 신 푸타흐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하죠.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런데 그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바로의 마음이 참 강팍했습니다. 재앙이 계속 내리는데도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막 고생하고 힘들어서 쩔쩔매다가도 이제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하죠. 야, 빨리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해서 재앙 딱 멈춰주면 안 돼 하고 못 가게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출애굽기 8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비와 출애굽기 9장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재앙이 내려오다가 이제 데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재앙을 그쳐줍니다.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신하 그 신하가 일반이라.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나라가 뭐가 됐습니까? 쑥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불러내실 때 초청받을 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쑥밭 되기 전에 저는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행복과 평안이 빨리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뒤로 미루시지 말고 즉시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내보냅니다. 지금 여러분 그 도표는 21번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참 이 마지막 말이 참 참 염치도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렇게 말을 안 두고 고집부리다가도 이제 다 데리고 가긴 가는데 뭐하고 가라? 나를 축복하고 가라. 모세가 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정만 60만을 끌고,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뭐 우리가 추산하기를 200만 정도 넘는 수를 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430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연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대를 보면 언제부터가 430년이 이제 시작되었고 끝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로부터 지금 여기서 출애굽할 때까지 그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한 기간은 215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어디에 산 것으로 그냥 간주했습니까? 애굽에 산 것으로 간주했는데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애굽 나라 이외에도 거의 모든 그 지역이 어느 나라의 통치 지배를 영향을 받았는 건 애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 받을 때부터 지금 출애굽할 때까지 전체를 430년으로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나오면서 두 가지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달로 간주했습니다. 첫 달. 날짜는 그대로 두고 달만 이제 첫 1월 달로 이제 계산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1월 달로 했고 날짜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1월 14일 밤에 나왔습니다. 밤에. 1월 14일 밤이니까 날짜라면 성경상으로 하면 1월 15일입니다. 1월 14일 날 밤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나온 1월 14일을 무슨 절기로 지켜는가 하면은 유월절. 넘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마지막 장자 초태생 죽이는 재앙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어디도 바르라고요? 문 인방과 설주, 그러니까 문 우에 부분하고 양쪽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장자 죽이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집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구원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누구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가면 절기가 또 하나 생겼는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 여기 교자는 사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보통 읽는 글자로는 효자입니다. 효.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무교절 할 때 이걸 했는데 요 무교절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효시킨다고 할 때 효자고 쉽게 말하면 이스트 같은 겁니다. 부풀게 하는 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발효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모든 누룩을 다 제해버리고 집안 자체에 누룩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기간이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제도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는 죄를 멀리하고 살라고 하는 의미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도록 명령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멀리하고 살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고 첫 번째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만났습니까?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보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잡으려고 이제 쫓아 나오는 겁니다. 애굽 군대가. 근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그냥 오도가도 못하고 이제 있는 그 찰나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갈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죠. 이 지도에 보시면 뭐 넓은 홍해 부분이 아니고 아주 가는 부분입니다. 아주 좁은 홍해 중에서도 아주 그렇게 멀지 않은 그 부분이죠. 어쨌든 그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가니까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이게 뭔 일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갔는데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합쳐져가지고 바로의 군대는 거기서 전멸하게 됩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재 22페이지 제 아랫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도 물이지요? 수증기지요? 구름도 물이지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바다에 길이 생겼지만 위에는 구름이 이제 같이 겹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물구름. 그래서 물로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 물에 빠지진 않았지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고 참 이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그 도덕적인 상태나 영적인 수준이 정말 초보 중에 초보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모세가 끌고 나오니까 이제 딸려 나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믿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또 열재앙이 막 내리면서 정말 이스라엘 집에 재앙은 없고 애굽이 막 초토화되어 가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모세 말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와서 수준은 말이 아니지만 뭘 받았어요? 집단적으로 침례를 받고 광야에 올라서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침례받으라고 하면, 아이고, 아직 수준이 안 돼가지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되면 수준이 됩니까? 어디 가야 수준이 됩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가도 그 수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서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교육받으면서 살듯이 이제 자꾸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기의 생애를 고쳐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원리가 그거고 이스라엘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았지만 역시 인간이라 조금 불편한 것이 나타나면 불평하고 좀안 좋으면 원망하고 그런 걸 계속합니다. 나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너무 썼습니다. 물을 어떻게 해야지 물을 이제 구했는데 물이 써가지고 아주 원망하고 불평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죠. 출애굽한 지한달 정도 지나니까 뭐 가지고 나온 양식 먹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출애굽 1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한도다. 차라리 그냥 배불리 먹다가 하나님한테 저 죽임을 더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쫄쫄 굶으니까 이게 말이 아니다 말이야. 빨리 어떻게 해결해내라.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만에? 한달 만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그 양식 이름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만나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교육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인도해 내었으니, 구원해 내었으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무엇을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어떤 분은 이 안식일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듣기 싫어해요. 아예 머리에 담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바른 관계를 맺으실 때에는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냈으니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셨고 그 안식일을 잊을래야 잊어버릴 수 없도록 이제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만나를 통해서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교육하고 훈련하십니다. 만나가 6일 동안 잘 내려옵니다. 근데 언제나 안 옵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날, 여섯 번째 날, 만나를 넉넉히 걷어다가 안식일까지 보관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난번에 공부 1차 했죠? 다른 날은 넉넉히 걷어다 놓으면 하루분 외에는 다 썩어 버려지는데 여섯째 날은 안식일까지 가지고 와도 안 썩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교육시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 때 시작된 날인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다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교육을 이 광야에서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게 안식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이 날을 잘 지키라. 이것을 하나의 문자로 기록해서 두셨는데 그것이 돌비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포함해서 10개의 계명을 어디다가 기록하셨습니까? 돌비에다가 기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돌비가. 이렇게 해서 이 돌에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지우거나 폐지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폐지되겠습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째 계명 폐지될 수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폐지될 수 없어요. 똑같은 원리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폐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돌비의 계명이 이제 안식일과 함께 돌비의 계명이 새겨졌습니다. 시내 산에서 이걸 받았죠. 이거를 날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시내 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는가 하면은 45일 걸렸습니다. 45일 만에 이 시내 산에서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십계명 전문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뭐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시내 산에. 그래서 막 구름이 끼고 빛이 나고 모세가 계명 받으러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 시내 산으로 올라갔고 이 광경을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몰래 어떤 골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집단적으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바라시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돌비의 계명을 받아온 장면들을 이 모든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다 시키셨죠.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라고 하는 그 난에 신명기 4장 32절로 36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인데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런 경험은 아무도 못했는데 누가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냐? 너희가 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목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누가 어떤 신이 와가지고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출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옮겨가셨느냐? 누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증거를 보고도 못 믿으신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 십계명을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인데 어떻게 보관하고 들고 다닐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담아둘, 보관할 집을 하나 만드셨는데 이 집이 무엇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혹은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 치수로, 그 재료로,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25페이지에 보시는 그러한 성막이 나왔습니다. 아랫부분이 이제 그 전경입니다. 전경. 그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평면도가 나와 있으니까 평면도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성소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 입구에 들어오면서 뜰이 있고, 이제 뜰을 지나서 가보면 거기에 성막이 하나 있는데 두 칸으로 나눠졌습니다. 첫째 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소라고 불렀고, 둘째 칸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이 성소의 세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이 성소만 가지고 한 5회 정도, 뭐 5회 가지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만, 뭐 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배우는 과목입니다만, 성소만 가지고 또한 5회 정도 공부하면 이 속에 온갖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들게 하셨고, 실제로 여기 평면도에 나타난 구조물을 다시 전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그림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쪽 칸이 이 제사장 사람이 서 있는 그 칸이 성소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촛대고 오른쪽에 떡상이고 이제 저쪽 부분 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는 거기가 향그 분향한 것이죠. 향단입니다. 그다음에 칸은 항상 막혀져 있었습니다. 휘장으로 칸이 다 쳐져 있었고 칸 저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을 포함한 계명을 담아둔 궤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궤짝 위에서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싸고 있죠? 그 천사 사이에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었습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빛이었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은 여기 교재에 안 나왔습니다만,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 위,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말들을 지시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레위기 16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지성소, 법궤 속에 보관이 되었고, 늘 하나님께서 그곳에 쉐키나로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속에 같이 존재하고 계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주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식일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시는가? 이 역사를 보면요, 아주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안식일을 바르게 인식하고 지키면 우상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킨다든가, 안식일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진다든가, 안식일이 깨지고 예배가 망가지면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납니다. 늘 이것이 반복돼요. 어떤 사람은, 아, 나는 뭐, 이제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리지만 나는 우상은 안 섬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꼭 상을 만들어야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변질시켜 놓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셋이 있어요, 셋. 삼위일체 말고 하나님이 세 종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하나님이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일치하면 다행인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죄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근데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요 정도 죄는 뭐, 아니, 내 사정이 이렇게 딱한데, 요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언제 분명히 서는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똑바로 가질 때에 올바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무너지면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그거는 말이 있는데, 에스겔 20장 24절에 보면, 26페이지 그 중간쯤에 에스겔 20장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무엇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우상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에 우상 숭배가 극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진격해서 가나안을 멸망시킬 때에 아주 잔인할 정도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페이지 후에 윗부분에 보면 신명기 7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어떻게 보지 말고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잔인하지요. 성경 읽다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죄 덩어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람이 분리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죄 덩어리가 됐다는 것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죄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죄를 자기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근데 계속 죄를 반복 짓고 하다 보면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빨리 죄와 분리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죄 덩어리가 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여전히 양심이 있고 죄를 죄로 느낄 수 있으면 아직 죄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런 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나라를 하나씩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참 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모압의 왕 발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발락이 선지자라고 알려진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뇌물을 주고. 근데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번 시도하다가 저주를 못했고 나중에 발람이 뇌물이 탐이 나가지고 저주는 못하고 발락에게 가가지고 묘책을 가르쳐 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가까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빨려 들어올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이 올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우상을 진멸하시는가 하면은 완전히 이 우상 섬기는 것이 아주 부도덕하고 타락한 상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갈 때 모조리 다 그 우상을 처부수고 멸절시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 때문에 아주 혼이 났습니다. 연병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러한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이 땅에 있을 것을 교훈으로 남겨주는데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8페이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여정이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여정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제 어떻게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고향이 아까 가나안이었죠.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가나안에 살았죠. 그러다가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갔다가 누가 나타났습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끌고 나와서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원래 인간의 본향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이었는데 죄값에 팔려가지고 죄악 세상에 살게 됐죠. 죄된 세상에. 죄된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여기 애굽에는 모세가 나타나는데 죄된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셨고 끌어내물 받은 사람들은 애굽이 홍해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는 뭐를 받습니까? 예, 침례를 받고 홍해 나와서 여전히 어디 살다가 광야에 살았듯이 침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어디서 삽니까? 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십계명과 성소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회복된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사사는 judges라고 하는 말인데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시비를 가려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넘어가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왕을 달려고 합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은 안 주는 것이 좋다고 타일렀지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왕을 하나 뽑았는데 누굽니까? 사울.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솔로몬 때 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민족을 끌고 북쪽에서 한 나라를 차지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남쪽에서 한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 그 조그만 도표에 보면 지금까지 공부하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 보이십니까? 요 조그만 도표지만 역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열두 아들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통일왕국시대. 왕이 셋 있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방과 북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들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이제 남방의 왕들이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일을 경솔히 생각하고 범하고 하다가 결국 우상숭배에 넘어갑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우상숭배에 넘어갔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넘어가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39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바벨론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에게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뭐 보물 창고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사야 39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만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헌관이 되리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안 되었지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 때 그 다시 왕들로 가면 여호야긴 왕은 끝에서 몇 번째 왕입니까? 남방 유다 왕 중에 끝에서 세 번째 왕이죠. 여호야긴 왕 때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31페이지로 넘어가면 3차에 걸친 포로를 통해서 다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9절에 보면 남방의 성읍들이, 이건 남방 유다를 말합니다,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근데 잡혀갈 때 다시 돌아올 것이 예언되었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얼마가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전 605년에 포로가 시작되었으니까 주전이니까 이제 역사가 주후고 주전인데 주전 605년인데 얼마가 지났습니까? 지나면 돌아오겠다고 그랬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커졌네. 그럼 70년이 지나면은 몇 년입니까 이것이? 536까지 가야 만 70년이 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주전 536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아주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페이지 보면 그 명령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그 명령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돌아와서 정신을 조금 차렸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70년 동안 남의 나라 포로 생활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정신을 잘못 차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관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계명 자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킬 때 뭐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집에 불이 났을 때 안식일인데 불이 나면 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규칙을 정하기를 다른 사람이 꺼주면 괜찮다, 직접 끄면 안식일 범하는 거다. 그럼 불 났을 때 집에서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옷보따리 들고 나오면은 그건 일하는 거다, 근데 옷을 끼어 입고 나오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정신을 다 이렇게 엉뚱한 정신으로 바꿔가지고 예식에 치우치고 형식에 치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겉은 그럴듯하게 형식은 갖췄는데 속은 썩어있다. 어쨌든 이렇게 율법주의와 형식화된 예배로 물들어 있을 때에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오심을 이제 예고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침례 요한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만심 때문에, 교만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육적인 신앙의 틀에 갇혀서 구원자 메시아 대신 자기네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장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둔갑을 시켜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한 예수를 저들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가 성장해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온유하라, 자비를 베풀라, 사랑하라고 하는 그를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교만 상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초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공격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애굽에서 잠시 피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언제 극치에 달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째 시험은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둘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순서는 조금 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온 것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와도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내용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말이, 이는 그냥 한국말이고 생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러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자랑거리들,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요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넘어가지 않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약속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이 명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드디어 이제 35페이지 예수께서 모든 사업을 이루셨고 예수를 탄생시킨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를 탄생하기까지는 이제 되었지만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한 채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시내산 앞에서 맺었던 약속을 파기시키는 장면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 모여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교육을 다 받고 백성들이 일제히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다가 걸어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피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실언을 한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셨고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 처참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부터 떠나가고 그들은 이제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도들 외에는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육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났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망할 때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그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드디어 서기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킬 때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안망가뜨리려고. 그런데 한 로마 병장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횃불을 집어던졌어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 몰타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렇게 붙여주는 몰타르가 전부 다 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금 캐려고 벽돌 하나하나를 다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완전히 깨끗하게 예루살렘 성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은 망하고 유대인들은 기나긴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후에 시작되는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